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관한 성경의 본문들을 신앙 고백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는 그 교리적인 진술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이제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스토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성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쉽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이슈 자체 가운데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토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두 개의 행렬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 행렬은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그 장로들이 이끄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사절단으로서 종교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청탁을 받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행렬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명의 한 나인성 과부가 죽은 외아들의 관을 메워서 가난한 동민들과 함께 묘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행렬은 백부장의 종이 위독하지만 아직은 생명이 붙어있어서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둘째 행렬은 이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장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 해도 백부장처럼 이 난생 과거는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뭐 특별히 회당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내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외아들의 덩그른 관이에요. 그 관 속에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보람이 서려 있는 죽은 아들의 차가운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인생도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아들의 관 속에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처량한 장례 행렬은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오는 제3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3의 행렬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제2의 행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그 외아들을 관에 담고서 장지를 향해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일을 하냐면 본능적인 슬픔을 가져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깊은 서름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동정하는 동민들도 물론 울지 말라고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공허한 빈말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된 어머니의 눈물이 어떻게 그런 몇 마디의 동정어린 일상적인 언어로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눈물은 그칠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소리 없이 역설하는 그 냉혹한 죽음 앞에서 그래도 해야 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는 그 발설은 오히려 죽음의 공허성을 공증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인생의 시련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공허한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행렬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죽어갑니다. 그래서 장례의 행렬은 그치지 않아요. 더구나 가난한 한 과부의 아들을 묻으러가는 그 초라한 장례 행렬에 특별히 뭐 시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하고 뭐 돈 많은 인사들의 화려한 행렬이 아닌 바에야 그저 뭐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안 됐다, 딱하다 하는 정도의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을 탈까봐 피하는 그 죽음의 관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주님은 그때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도하는 제3의 행렬은 모든 스케줄을 정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그칠 수 없는 그 슬픔의 현장에 멈춰 서셨어요. 그 다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과부를 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과부의 얼굴을 보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없이 자신의 모든 소망과 보람을 담고 홀로 길러오던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한맺힌 얼굴을 본 것입니다. 묘지를 향해서 눈물을 뿌리며 걷는 애처로운 나인성 과부의 시련, 그 시련, 차가운 가슴을 보셨어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찢어질 듯한 절망의 가슴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녀의 비감한 가슴에 자신의 따뜻한 자비의 가슴을 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관 가까이로 가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막하기 그지없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둘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율법의 열 가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몸이 닿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을 개의치 않고 절망에 빠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담긴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을 맨 자들이 섰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즉시 멈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상당히 큰 사람, 성인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인이 아니고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죽었던 자가 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앉아있고 또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일체의 슬픔과 고통을 일순간에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면서 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 뭐 큰 헌금을 가져왔습니까? 신령하던 하나님의 큰 종이 와서 뭐 안수기도를 했습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절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였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밤새 뭐 죄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다시 살려줄 테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나인성 과부 자신이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의 말씀이 이 과부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그 외아들이 다시 살아났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참담한 상황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비와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NIV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뭐 영어권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심장이 그 가련한 과부의 길로 나갔다. 예수님의 가슴이란 어떤 가슴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기로 작정하신 가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 속으로 들어갔어요. 과부의 외아들 대신 무덤에 묻히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슴이 나인성 과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무엇이 과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뒤에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공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피격을 대변하는 죽음을 사랑의 가슴으로 되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인 성문을 나와서 자기 외아들을 묻기에 묘지로 향하던 한 과부의 장례 행위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묻히고 흔히 끼는 나인성 과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동정에 찬 음성으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뉘어진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죽은 아들이 즉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은 축제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묘지로 향하던 죽음의 길은 생명의 길로 돌아섰어요. 나인성 과부와 살아난 외아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찬 손으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운구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모친에게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시고 창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은 온 인류의 속죄를 없는 운명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가 끝나면 마침내 운구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핵무기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없던 시체가 순식간에 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관입니다. 주 예수를 떠난 자들은 모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관 속에 누워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줄지어 무덤을 향해 날마다 행진합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죄인들의 운구를 세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무리 차갑고 우리의 죽음이 아무리 우리의 가슴을 찢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죽음에 관해 손을 대시고 자신은 더럽혀질지라도 자신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선포를 받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일으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로 가십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자가 없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의 행렬을 정지시키시고 그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묻으러가는 이 세상의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내세우는 가부나움의 장로들의 행렬도 아니고 절망 속에서 무덤으로 아들을 묻으러가는 제2의 행렬도 아닌 제3의 행렬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영생과 부활의 행렬입니다.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의 행렬이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받은 내 귀한 아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처럼 죽은 것과 다름없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나인성으로 인도하는 제3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지 각자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